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남북 고위급 당국 회담을 이틀 앞둔 오늘 리선권 조국 평화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5명의 대표단 명단을 한국에 통보했습니다. 이로써 2년여 만에 처음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의 양측 대표단 구성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북한이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리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회담 대표단 명단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과 전종수 부위원장, 원기루 최육성 부상, 황충성 조평통 부장, 리경식 민족올림픽 조직위원입니다. 한국통일부는 고위급 남북 당국회담 일정과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판문점 채널을 통해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전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 5명 명단을 6일 북한에 제안하면서 북한에도 조속히 대표단 명단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되는 것과 관련해 남북한이 올림픽 이후에도 대화하기를 기대한다며 적절한 시점에 미국이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북회담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대화 가운데 어떤 것이 나온다면 이는 모두 인류와 세계에게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한 자신의 강경한 자세에 감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지난 25년 동안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김정은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자신은 대화라는 방법을 항상 믿어왔다며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고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 교통부는 오늘 유조선이 화물선과 충돌하는 사고로 유조선 선원 32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당국자들은 파나마 선적 유조선 상치호가 전날 중국 동부 해상에서 충돌한 후 이 선박에 타고 있던 이란 국적 30명과 방글라데시 국적 2명 등 선원 32명의 생사가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유조선은 이란에서 한국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중국 교통부는 이번 사고로 유조선에 화재가 발생해 전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당국자들은 모두 중국 국적인 화물선 승무원 21명은 구조됐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교통부는 사고 유조선이 상하이에서 약 300km 떨어진 해상에서 홍콩 선적의 화물선과 충돌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오늘 반정부 소요사태가 종식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성명에서 이란 국민과 보안군이 최근에 소요사태를 종식시키는 데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의 적들이 이번 소요사태를 조장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이란 의회는 오늘 특별회의를 열어 지난달 28일 시작된 후 계속된 반정부 시위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이란의 ISNA통신은 내무장관과 정보와 안보위원회 수장들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회의 의제에는 시위의 근본 원인뿐 아니라 구금된 시위대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국경 장벽 자금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수많은 이민자들을 추방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모두 불법 체류 청년 추방류의 프로그램 다카를 원한다며 하지만 또한 우리나라의 안보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카는 오는 3월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같은 발언은 메릴랜드주의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공화당 의원들과 강요들을 만난 가운데 나왔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빠르게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합의했고 미국과 한국은 연례 합동군사훈련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2018년 새해 들어서 첫 번째 보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자, 먼저 남북한이 오는 9일 고위급 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발표를 먼저 들어보시죠.
10시 16분경에 북측에서 전통문이 왔습니다. 우리 측이 제의한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 회담 제안을 수락을 했고요. 회담 개최와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은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의 5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백 대변인은 북한 측이 고위급 회담을 오는 9일 열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수락하는 전통문을 보내왔다고 지금 들으신 대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남북한의 고위급 회담에 합의한 걸 보면 한반도 정세가 빠르게 대화 국면으로 바뀌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여기서 몇 차례 얘기했던 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신년사에서 지금까지의 말하자면 대결 위주의 상황에서 국면을 전환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유화적인 제스처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데 그 속도가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예상보다는 굉장히 좀 진전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1일 신년사가 있었죠.
네.
여기서 신년사가 발표된 직후에 그 다음 날 한국 정부가 바로 북한 측에 고위급 회담을 제의를 했고요. 여기에 이어서 3일에는 북한이 그동안 2년 동안 개성공단 폐쇄 한국 정부의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죠.
네.
폐쇄 결정 직후에 그 남북 간의 연락 채널이 완전히 중단됐었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1년 11개월 동안 계속됐는데 북한이 전격적으로 재개통을 했습니다.
네.
그게 3일이었고요.
네.
4일에는 미국과 한국의 정상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통화를 갖고 올해 미한 군사훈련, 정례적인 군사훈련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연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이것도 상당히 전격적인 발표였습니다.
네네.
이어서 5일에는 북한이 남한 정부가 제안한 오는 9일 고위급 회담 개최에 대해서 수락하는 전통문을 보낸 건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북한이 그 수락을 하면서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은 점입니다.
네.
그동안에 보면 수정제의라는 게 있었고 또 거기에 수정제의에 수정제의를 하는 식으로 해서 그야말로 신경전, 말하자면 기싸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회담 전에서부터.
네.
북한은 바로 그대로 한국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새해 벽두부터 1월 5일까지 남북간 간의 정세는 언제 선제 공격이라든지 핵 타격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급격하게 대화 모드, 평화 무드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며칠 안 되는 동안에 남북 관계 또 한국과 미국 관계가 그야말로 크게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전에는 그런 대화 제의가 있으면 때로는 정말 이것이 대화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하려고 하는 어떤 그 구실을 만든 것인지 이런 그 의구심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다른 제안들을 내놓고 하다 결국은 못하게 되고 그런 일이 자주 있었는데 이렇게 아무런 수정 제의 없이 받아들인 그 상황 정말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최원기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1일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그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러자 그 바로 그 다음 날이죠. 2일 날 그 한국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북측에 그 제의를 했습니다. 오는 9일 판문점 그 평화의 집에서 남측 지역입니다. 남북 그 고위급 회담을 갖자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요. 그러자 북한은 4일 뒤인 그 5일 한국 측 제의를 그 아무런 수정 또는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이렇게 무슨 장소를 거기서 하면은 일시를 무슨 조정을 하자든가 이런 일종의 그 신경전, 기싸움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그대로 한국 측에 제의를 그대로 100%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크게 이제 뭐 두 가지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 같은 그 수정 제의를 안 하고 받아들인 것은 아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가 있지 않았겠나.
네.
아, 최고위층에서 아마 그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실무자들이 아마 그대로 따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이 상당히 이제 전략적 목표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 무슨 장소나 의제나 이런 걸 갖고 시간을 자질구레한 문제를 갖고 시간을 끌지 않고 이런 것을 하겠다 이런 하나의 북한의 그 의지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하나 지금 균형을 찾는 차원에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평창 동계올림픽 또 군사훈련 중단 또 남북대화 이런 그 뉴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마치 그 한반도 국면 상황이 크게 뭐 180도 달라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분위기가 달라진 것 또는 분위기가 달라질 조짐이 있는 것 또 남북관계가 바뀌어질 그런 조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한반도 긴장 상황이 그렇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특히 그 미국과 북한 관계의 기존의 대립구도 북한에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개발도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절대로 이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김정은 위원장 간의 그 대립 갈등, 이 긴장 상황도 크게 변할 수 없고 다만 평창올림픽 참가 이런 것을 기회해서 잠시 이런 긴장 상태가 좀 평화 국면으로 좀 유예가 되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미국과 북한 간의 대립구도, 갈등구도가 크게 변하진 않았습니다.
네. 자, 이 미국 언론들도 대단히 관심 있게 지금 이 상황을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텔레비전 보도를 보니까 남북 당국자들이 만나면 할 얘기가 너무나 많다. 그런 얘기를 지적을 한 걸 봤습니다. 자, 이 고위급 회담에서 어떤 의제들이 다뤄질 전망인지 좀 진단을 좀 한번 해 주시죠.
예. 이 공식적으로 남북한이 회담의 의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문제, 그리고 또 남북한 간의 현안, 관심사 이런 것들을 다룰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번 회담이 실무자들 차원의 그런 회담이 아닙니다.
예.
장관급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고위급 회담이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보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말하자면 남북 간의 포괄적인 문제들, 말하자면 가능성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북한으로서는 말하자면 개성공단 문제라든지
네.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라든지
네.
말하자면 의제의 제안이 있는 회담이 아닙니다. 또 실무자들이 만나는 게 아니라 거의 장관급 수준에서 아마도 지금 한국의 언론들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남쪽에서 대표로 나서고 북한에서는 이선균 조평통 위원장 역시
네.
장관급 아닙니까?
네.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러면 그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말하자면 최고의 당국자들입니다.
네.
그렇다면 의제를 실무적인 수준에서 그야말로 멈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자, 지난 2017년이 마지막 가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무슨 얘기를 한 건가가 참 대단히 궁금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런 그 상황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년사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군사훈련 연기가 이런 그 새해의 정세 변화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북한은 그 과거 그 한국 박근혜 정부와 관계가 상당히 나빴고요. 또 지난 그 2, 3년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상당히 열을 올렸기 때문에요. 그 남북 관계가 거의 끊어졌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2년 가까이 남북 간에 아무런 회담, 거래 뭐 이런 것이 전혀 없었고요. 특히 지난해에는 한국의 새로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해서 북한에 여러 그 제의를 했습니다. 아, 이산가족 상봉부터 뭐 정상회담, 군사회담, 모든 경제적 교류 이런 제의를 했지만 그동안 내내 그 침묵으로 일관을 했는데요. 그 1월 1일 역시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이 같은 오랜 침묵을 깨고 남한에 굉장한 유화 제스처를 보낸 거죠. 그동안 한국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단순히 그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이것을 그 남북관계 또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하나의 중대한 계기를 삼겠다 이렇게 여러 그 노력을 기울이고 여러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침묵을 지키던 김정은 위원장이 드디어 이 같은 그 제의의 일종의 호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은 그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서 북한의 참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래서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한미 군사훈련을 하더라도 이것은 좀 올림픽 이후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쾌히 받아들여서 이것을 수용을 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움직임이 다 있었습니다.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렸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 같은 그 군사훈련을 연기하자는 한국의 주장을 받아들였고요. 또 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그 성공적인 개최 또 이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해보려는 이런 어떤 그 방안 이런 것을 위해서 상당한 주도적인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영국 한 기자가 과거에 미국과 한국의 연례 합동 군사 훈련이 연기되거나 중단된 적이 있었는지 그 점을 좀 짚어주실까요?
예, 그 연기가 아니라 아예 취소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한 해 있었는데요. 미국과 한국은 연례적으로 지금은 키 리졸브라고 얘기를 하지만 과거에는 이 훈련의 명칭이 팀 스피릿 훈련이었습니다. 네. 1991년이었으니까요. 그때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었고요.
네, 네.
한국에서는 노태우 대통령 정부였습니다. 그때 두 나라가 한 해 91년도에 팀 스피릿 훈련을 취소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북한이 고위급 회담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남북한 간에 말하자면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공식 문건으로 채택이 됐고요. 이때 말하자면 북한의 핵 문제까지 규정한 한반도 비핵화 합의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해 당시에 체니 전 부통령이 그때는 네. 국방장관이었습니다.
네.
체니 전 부통령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국방장관이 훈련을 다시 재개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고요.
네.
이후에 여기에 반발해서 북한은 당시에 핵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하기로 결정을 하고
네.
그러면서 바로 북한의 핵 위기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어서 94년에 제네바 핵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팀 스피드 훈련 재개는 상당한 남북 간에 또 미북 간의 긴장 상태를 초래했었습니다.
네, 네. 자, 남북 회담이 열리고 또 미국과 한국의 연합 군사 훈련도 연기되면 북한이 적어도 평창 올림픽이 끝나는 3월 말까지는 미사일 발사 등 군사 도발을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최영기 기자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한국의 그 올림픽 개최를 그 동족의 경사 또 대회가 그 성과적으로 개최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렇게 신년사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그 북한이 올림픽의 대표단을 파견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도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이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이라든가 14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쏠 가능성은 좀 작긴 합니다만 다만 핵탄두 생산 지난번에 그 9월에 핵실험을 했으니까요. 핵탄두를 생산을 해서 이걸 실전 배치할 가능성 이것은 외부적인 도발은 아닐지 모르지만 북한의 계속적인 핵 개발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것을 실전 배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신년사를 보면 바로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핵탄두의 그 핵무기를 실전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대외적인 도발로 되지는 않겠지만 북한의 핵 개발은 계속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만일에 평창 동계 올림픽과 패럴림픽 그러니까 이 장애자 올림픽을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이 경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한다면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를 위한 여건이 긍정적으로 좀 마련될 수 있을까요?
예,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북한이 이제 마지막 미사일 발사했던 것이 지난해 11월 29일 아니었습니까?
네.
그때 당시 이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었고요. 평창 올림픽 부분에서 패럴림픽이 3월 중순에 끝납니다.
네.
만일 그때까지 북한이 추가적인 어떤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는다면 거의 100일 넘게, 그러니까 110일 가까이 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그 아무런 도발 없이 그 지나간 상황이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그 조셉 윤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이 60일간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네.
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바로 그런 움직임은 미북 간 대화를 위한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100일 넘게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것은 말하자면 북한과 관련한 어떤 여론 그리고 대화를 위한 모멘텀, 동력을 다시 살린다는 점에서는 굉장한 말하자면 좋은 여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부분을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또 거기에다가 북한이 명시적으로 남북 간의 대화 과정에서든 아니면 동계올림픽 과정에서든 우리가 추가적인 도발을 중단하겠다라는 명시적인 선언을 한다면 더더욱 말하자면 이것은 대화를 위한 긍정적인 여건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는 이 남북관계 화해를 촉구하면서 그러나 미국과는 여전히 그 경직된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또 핵단추를 놓고 이제 논쟁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미국과 한국 군사훈련 연기 또 남북관계 개선 이런 것들이 이 그 미북 간의 핵 문제를 둘러싼 이 갈등을 좀 쉽게 풀어 나가는 데까지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좀 뭐 좀 두고 봐야 될 뭐 문제긴 합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그 흥미로운 그 전략적인 어떤 그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자기 주변국들이 북한을 상당히 지금 옥죄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 같은 그 제재, 압박의 어떤 그 전선을 허물기 위해서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그 전략적인 움직임을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이 거부할 수 없는 제의, 즉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참가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당히 그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냈고요. 또 하나는 중국에 보낸 메시지도 있습니다.
네.
중국은 그동안 쌍중단, 그러니까 북한은 도발을 중단하고 미국도 군사훈련을 중단해서 이것이 미북 대화의 어떤 입구로 삼자 이런 입장을 했는데요. 북한이 명시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평창올림픽 참가를 결정하면서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미국이 훈련 중단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요. 이것은 일종의 그 평양이 베이징에 보내는 신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얘기대로 우리가 도발도 안 하고 미국이 훈련을 중단하기로 했으니 우리가 쌍중단 요구를 일종의 수용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도 도와라 이런 일종의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핵단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미국에 대해서는 일종의 뭐 위협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과거에 지난해 나왔던 김정은 위원장의 미국에 대한 발언과 비교해 보면 비난의 수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물론 핵단추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보면 무슨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을 해서 미치광이, 무슨 늑다리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그 핵단추 얘기 외에는 그런 그 인신공격성 발언이라든가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미국과 관련해서 어떤 그 선택을 하냐 이런 이것이 문제인데요. 한 가지 이제 조심스럽게 관측을 해본다면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지금 이걸 위한 회담이 열리고요. 당연히 의제는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또 남북관계 이런 겁니다만은 이걸로 인해서 어쨌든 남북 간에 거의 2년 만에 공식적인 접촉의 채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그 유약 한 그런 대화만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아마 이 같은 접촉, 교류 이런 그 계기를 통해서 한국이 아마 북한에 대해서 설득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대단히 엄중하고 아, 한반도 긴장을 진정으로 완화할, 해결할 이럴 생각이 있으면은 그것은 단순히 평창올림픽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손을 잡고 미국과 대화를 하고 비핵화에 대한 테이블로 나오는 것이 좋다. 이런 아마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관측해 봅니다.
네, 앞서 최 기자가 지금 이런 그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다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 연합훈련 연기와 올림픽으로 조성된 대화의 동력을 올림픽 이후에까지 유지를 하는 어떤 방안이 있겠습니까?
사실 그 문제가 핵심 관건입니다.
네네.
아, 그 미국과 한국이 정례적인 그 연합군사훈련을 아, 평창올림픽 이후로 연기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 한시적인 조치입니다.
네네.
취소를 하거나 중단하겠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가정으로 아, 올림픽이 끝난 후에 곧바로 예정대로 연례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하면 우리가 잘 예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예전과 똑같은 반발 그리고 또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평화무드 또는 대화 국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속 이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은 핵 문제를 놓고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시작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안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이 부분이 핵심 관건이라고 보고요. 물론 남북 간의 대화 자체가 굉장히 미북 간 대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국 정부는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한국 정부와 대화를 하는 와중에 북한이 도발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런 판단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그것 자체가 미북 간 대화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핵심적으로는 결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자체에 대해서도 조정이 이루어진다든지 하지 않으면 북한은 역시 반발하고 나설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앞서서 최은기 기자가 사실상 쌍중단이 이루어진 모양새가 아니냐 얘기를 했는데
네. 네.
북한이 쌍중단에 응할 말하자면 의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북한의 주장은 우리 도발 안 할 테니까 연합군사훈련도 중단해라 이런 주장 아닙니까?
네.
여기에 미국이 또 한국이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는가. 이 고민이 굉장히 그 말하자면 지금의 대화 국면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이 그 올림픽이 다 끝날 때까지가 아니라 바로 이번에 열리게 예정돼 있는 이 남북 대화 과정에서 이 제재 완화, 미한 군사 훈련 중단 이런 것들을 북한이 요구하고 나설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바로 그 점이 그 한국 정부가 그 직면한 그 어려움이고요. 또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대목인데요. 북한이 그 대화로 방향을 튼 데는 그 점점 가중되는 그 미국 등 국제사회의 그 제재 압박으로부터 그 돌파구를 마련하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요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한 그 신년사를 보면 그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부정적인 그 어떤 의도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외세와 손잡지 마라 이런 내용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다만 동시에 주목할 점은 북한 역시 이것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측의 참가를 위한 하나의 그 전제 조건, 군사훈련을 중단하지 않으면 평창올림픽에 참가 안 한다든가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부정적인 의지는 하는데요. 한국 속담에 그 첫술에 배부르랴 이런 그 속담이 있는데
네.
북한이 이번 평창올림픽 어쨌든 참가 결정을 해서 원하는 대로 100% 훈련이 중단되거나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연기라는 것은 이건 상당히 그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아마 현실적으로 상황을 판단을 하고 앞으로 아마 그 추가되는 계속 선택을 하게 되면은 어떤 좋은 결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네. 이 북에서나 남에서나 이 화해에 관련된 어떤 움직임이나 발언이 나오든지 또는 그 한국과 중국의 어떤 관계를 좀 틀려고 하는 그런 그 상황이 있을 때마다 미국은 굉장히 그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면서 조심해야 된다 그런 걸 강조를 했었는데 이간책을 한다. 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과거 같으면 이제 그랬을 텐데 미국이 연합훈련 연기에 합의를 하고 남북 대화도 이제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한 그 배경이 과연 뭘까?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사실 미국은 북한의 의도 그리고 진정성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신년사와 관련해서도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이 남북한을 이간질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남북한의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이런 부분들을 지지한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을 했지만 그 저간에서 진정성에 대한 그러니까는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당연히 계속해서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네.
또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라는 인식을 감추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북한에 대해서 계속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동안의 북한의 말하자면 트랙 레코드라고 할까요? 전력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신년사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서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말하자면 부정적으로 대화도 그렇고 또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은 연합훈련을 연기하는 데 합의하고
네.
또 남북대화에 대해서도 100% 지지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게 된 것은 현 시점에서 말하자면 다른 더 나은 대안이 없다라는 현실 인식의 바탕을 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화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남북한이 좋자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현재의 전반적으로 고조된 긴장 상태를 누그러뜨리고 또 미국과 북한의 대화 가능성도 높이는 것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런 맥락에서 미국 정부의 입장으로도 결국은 내부적인 여러 가지 분석과 논의 끝에 한국 정부가 얘기하는 대로 남북관계 개선이 미북 간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이런 판단을 했다고 봐야 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중국은 어떨까도 궁금합니다. 이 남북 간 화해 분위기를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중국은 그 진백하시는 대로 그 상당히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북한이 그 평창 동계 올림픽에 참가하고 또 이어서 바로 미국이 그 한미 군사 훈련 연기를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중국이 지난 몇 년간 그 일광되게 얘기했던 쌍중당과 그 굉장히 비슷한 그 모양새이기 때문에 환영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참고로 그 중국의 그 외교부 부부장 또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그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가 그 쿵쉬 안유라는 그 부부장인데요.
네.
쿵쉬 안유 부부장이 그 한국과의 그 협의를 위해서 5일 그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그 외교부를 방문해서 그 임성남 그 외교차관하고 면담 마친 뒤 그 기자들을 잠시 만났는데요. 기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것을 뭐라 그러냐 환영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쌍잠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동안 얘기했던 대로 완전한 중단은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한미군사훈련과 북한 핵미사일 실험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것이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네.
환영한 뜻을 나타냈고요. 그러면서 그 남북회담이 그 성과를 내길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한반도 안정에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이어서 6자회담 재개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내비쳤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자,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관계 개선 의지는 매우 구체적이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런 내용의 신년사가 나온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북한의 내부의 경제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네.
또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핵무력을 완성했다. 이제 우리를 핵공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네.
하면서 사실 공격적인 그런 말하자면 입장이 아니라 방어적인 관점에서 억지력을 강조하고 있었고요.
네.
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한국에 대해서는 남북 간 관계 개선의 의지를 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까지 얘기를 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도 했었지만 북한은 지금 국제사회에 매우 강한 제재와 압박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말하자면 제한된 국가 자원을 그동안 말하자면 핵과 미사일의 상당 부분 투입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이것이 경제에 추가적인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핵 무력을 완성했다라고 선언한 상황에서 북한은 경제적으로 관심을 크게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매진할 것임을 상당 부분 내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신년사가.
네.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도 사실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이해관계가 덜 걸린 일입니다. 앞서서 최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 국제적인 말하자면 제재와 압박 속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라도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음직하고요.
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신년사의 전체적인 기조를 결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쨌든 그런 신년사를 놓고 볼 때 남북 관계가 앞으로의 그 전망은 좀 밝을 것이다라고 예상해 볼 수는 있습니까?
일단 긍정적입니다. 특히 그 조짐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회담이 오래된 경험이 많은 그 통일부 간부들에게 들어보면요. 남북 회담이 딱 두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되는 회담이 있고 안 되는 회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번 건은 일단 그 되는 회담 쪽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아무런 그 토를 달지 않고 그 한국의 그 제의를 다 받아들였고요. 일시 장소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북한이 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북측 입장에서도 진위가 어떻든 간에 한국을 계속 자신의 편에 세우려면요. 평창올림픽이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이 같은 대남 어떤 평화공세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이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아마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또 남북 그 인도적인 그 교류협력 또 군사회담 이런 것은 다 문재인 정부가 이미 제안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요. 북한이 받기만 하면 수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측으로서는 아마 계속 이러 같은 그 제의를 할 거고요. 문재인 정부도 이것을 아마 그 수용을 할 거기 때문에요. 남북 관계는 일단 박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역시 그 문제 핵심은 북한이 그 핵 문제 또 미북과의 관계에서 어떤 그 전략적 결정을 내리느냐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면 아까도 잠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급에서 대표로 참가하게 될까요?
예, 그 이번에 남북 간의 전통문과 그리고 또 고위급 회담 제안 이것을 주고받은 수준의 그거를 보면 한국에서는 통일부 장관이었고요.
네.
또 북한에서도 장관급에 해당되는 조평동 위원장 아니었습니까?
네.
이 그동안에 보면 고위급 회담은 최소한 차관급 이상이 대표로 참석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특히나 이번 회담에 양측이 두고 있는 그 무게를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적인 말하자면 간접적이지만 직접적인 말하자면 의사 전달을 하면서 이렇게 급박하게 그리고 빠르게 상황들이 전개돼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보면 적어도 장관급에서 통일부 장관과 조평동 위원장 수준에서 직접 대자할 가능성이 크고요. 앞서 얘기 드린 대로 이런 맥락에서 그 정도 수준의 당국자들이라면 일상적인 실무 논의 이외에 정치적인 의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룰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앞서 그 실무 회담이 아니기 때문에 좀 큰 틀의 어떤 얘기들이 나올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된다고 하셨는데 물론 이제 올림픽 참가 문제에 국한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어디선까지 얘기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남북 고위급 회담의 이제 의제 문제인데요. 북한이 그 보낸 전통문을 보면 의제를 그 평창 올림픽 경기 대회를 비롯한 남북 관계 개선 문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에 이제 선수단 대표단을 보낼 테니 이거에 대한 뭐 숙박 뭐 경비 이런 문제는 이제 다 같이 논의를 하자는 거고요. 이제 주목받는 건 남북 관계 개선 문제입니다. 아마 요번 그 평창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슨 이산가족 상봉, 남북 관계 그 인사 교류, 경제 협력 또 군사회담 아마 이런 것을 제의를 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그 관측통들이 우려하는 것은 신년사에서도 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만은 그 남북 군사훈련 이거 중단해라 이런 정치적 의제 또 미국과 손잡지 말고 우리 같은 민족끼리 하자 이 같은 것을 하는데요. 만일 회담에서 이 같은 그 부차적인 문제가 굉장히 북한이 강해 나올 경우에 그 관계가 좋지 않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만 북한이 워낙 이번에 그 전략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평창동 올림픽을 또는 한국을 북한의 그 출로로 삼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이 상황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평창 올림픽에 그러면 북한이 대표단을 보낸다. 그런데 이제 그 구체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또 궁금하기도 한 부분이 대표단 어떤 몇 명의 선수들이 어떤 종목에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넘어오고 남쪽에서는 또 어디에서 묵을 것이며 이 많은 것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놓여 있는데 그러면 대표단을 보낸다면 여기에는 어떤 인물들이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예, 물론 직접 그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네네.
물론 지금 공식적으로 북한이 말하자면 출전 자격을 얻은 종목이나 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말하자면 특별적인 어떤 처우로서
네.
북한 선수들의 경기 참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지난 그 2016년, 2년 전에 인천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때
네.
폐막식 참석을 내세워서 북한의 핵심 당국자들이 서울을 방문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네, 네, 그랬죠.
그때 최룡해, 그리고 황병서,
네.
그리고 김양건 이렇게 북한의 말하자면 핵심 실력자들이 서울을 네,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사안은 지금 평창올림픽 자체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말하자면 특별한 관심을 밝히고 지원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남북 간의 관계 개선 문제도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일부 언론들은 그래서 이 북한의 사실상 2인자죠. 최룡해 당 부위원장이 그 서울을 방문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요.
네.
또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고 또 북한 내에서도 상당히 말하자면 실세로 알려진 김여정.
네.
김여정이 서울을 방문할 전격적으로 그런 가능성도 폐지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상 급수로 산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최고위 수준에서 대표단이 구성될 수 있겠다. 물론 올림픽을 관장하는 북한의 고위 당국자들 가령 장웅 IOC 의원
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올 것으로 보이고요.
네. 네.
우리는 정치적인 함의를 갖는 그런 인물들의 말하자면 방문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빠르게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북한에 관한 인민들은 거의 보험이라는 것. 은행 자체가 뭔 어떤 용도에 사용되는지 잘 모르는 형편인데 보험에 대해서는 더 모르는 거죠.
그게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이윤길 씨는 청진이 고향인 탈북자입니다.
거의 뭐 영업하는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영업 배울 때부터 그냥 일단은 첫인상이 중요하다 하는데 아마 첫인상이 괜찮지 않나.
서글서글한 인상에 호탕한 웃음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설득하는 것을 잘해야 하는 보험회사 일에 잘 어울리는 한국의 직장인입니다.
재밌어. 사람을 만날 때가 진짜 재밌고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사람 다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만나보면.
2007년 2월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던 날 낯선 두려움보다는 왠지 익숙한 편안함을 느꼈다는 이윤길 씨.
한국에 딱 도착하니까 전혀 이게 한국이라는 느낌을 모르고 다른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예 막 지옥에서 천국으로 온 것 같은 느낌이 됐어야 되는데 그냥 뭐 청진에서 함흥 온 느낌, 청진에서 평양 온 느낌, 비행장만 좀 틀리다 뿐이지 평양 온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노동 일을 하고
이 건설 그러니까 노가다라는 게 다 거의 건설장이더라고요. 항상 뭐 이렇게 2층 올라가면 1층 허무는 거 그것도 허물어주고 뭐 안전화 신고 가서
무거운 짐을 옮겨야 하는 가구 공장 일도 해보고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 배달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는데요.
직업에 뭐 귀천이 어디 있냐. 돈에 귀천이 있습니까? 쓰는데 귀천이 없는데 왜 꼭 버는 데만 귀천이 있어야 되냐. 회사도 괜찮더라고요.
새로운 땅에서의 시작은 비록 작고 초라한 듯 하지만 원하고 꿈꾸는 대로 이루어갈 수 있다고 자신하는 열혈 사나이입니다.
내가 생각되는 상상 속의 내 작은 집이라고 해도 집을 딱 지어놓고 그냥 애들 2층 침대를 놓을 수 있는 애들 방 따로 만들어주고 부부방 따로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좀 아담한 내 집을 가지는 게 목표.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함경남도 청진의 고향인 이용길 씨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단 뭐 고객들한테 소개하는 거하고 또 뭐 그냥 고객이 아닌 입장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는 나는 누구다고 굳이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한 굳이 얘기한다는 게 어떤 자석에 따라 틀리지만 또 그냥 그냥 이용길입니다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럼 혹시 만약 고향에 대해서 물어본다거나 그렇게 하면 꼭 얘기를 하는데 그 외에는 굳이 뭐 내가 북한에서 온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한국 생활 7년째 얼마나 많은 사람들 속에서 부대끼며 살아왔는지 고향 청진말씨가 거의 들리지 않는 이용길 씨는 한국말씨가 더 익숙해진 탈북자입니다.
거의 뭐 아침 새벽 6시 반 일어나면 아침에 뭐 일어나서 고객 관리한다는 건 솔직히 좀 그렇고 출근하면서 버스나 지하철에서 고객 그 명단 이걸 그 생일이나 고객 이런 정보 이런 뭐 상영일이나 생일 뭐 이런 정보 같은 걸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체크를 하고 뭐 문자를 드릴 분 예약을 자리 해놓고 오늘 어떤 분한테 전화를 드려야 되겠다 또 그분한테 축하 전화나 안부 전화 또 뭐 이렇게 안 좋은 소식이 있으면 위로 전화나 이런 걸 해드리고 또 병원에 가실 분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늦은 시각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사람들을 만나고 전화를 하고 인맥 관리를 해야 하는 한국의 평범한 영업사원입니다.
북한은 말하면 인민들은 거의 보험이라는 것도 뭐 은행 자체가 뭐 어떤 용도에 사용되는지 잘 모르는 형편인데 보험에 대해서는 더욱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에게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그렇죠. 하거나 안심할
수 있는 예, 뭐 자물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아이가.
그거를 상품을
판매하고 예, 판매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설명을 그러니까 상담을 충분히 해야지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냥 판매만 하면 그냥 판매 직원이 되는 거고 그냥 상담을 하고 그에 맞는 상품을 맞춰서 권해드리고 또 그걸 가입을 하신다 하면 또 관리를 해드리고
7년 전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아는 사람이라곤 먼저 정착한 고향 사람들이 전부였던 이용길 씨.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하고 지난 5년 사이 500명이나 가까운 고객들을 관리하게 된 비결은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타고난 성격 덕분입니다.
재미있어. 사람만 일단 사람을 만날 때가 사실 재밌고요.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사람 다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만나보면 뭐 북한에서 오신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아, 뭐 여기 와서 힘드니까 뭐 첫 이미지가 인상이 안 좋다 하는데 저는 뭐 다 좋은 분들이니까 내 고향 분들이고 또 한국 분들이도 똑같고 그 어느 나라 분들은 미국 분들은 말이 대화가 안 통하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일단 인상으로는 다 좋으신 분들이니까 뭐 만나는데 전혀 이렇게 두려움이나 걱정 이런 건 없더라고요.
한국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그 어느 나라 사람이든 터놓고 말하고 사귀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다는 이윤길 씨. 웬만한 한국 사람들도 힘들어한다는 보험 일이 천성인 듯 회사에서도 손에 꼽는 직원이 됐습니다.
보험 왕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회사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되게 핵심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아니 회사에서도 밀어준다. 왜냐하면 신규 계약들이 많고, 그러니까 뭐 계약을 해서 그 계약에서 또 창출하고가 아니고 또 소개를 받고 또 금액이 많고 적구가 있지만 또 많은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작게 해서라도 꼭 필요한 걸 해드리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소개를 받고 해피콜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는 회사에서 좀 많이 인정을 해주시는 편.
한국 생활을 시작했을 때 5년 안에 부자가 될 것이라던 그 막연했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스스로도 뿌듯하고 또 가족들이 원하는 것 마음 편히 들어줄 수 있는 든든한 가장이 되는 것이 보험 설계사 이윤길 씨가 달려가고 있는 지금의 목표입니다.
얼마 정도로 있으면은 아 됐다 싶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최소한 10억 이상은 있어야 부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꿈이 일단 지금의 목표는 네, 가볍게는 그냥 10억이 목표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5년 안에.
5년 안에. 충분히 제가 3년 안에도 뭐 비록 한 4분의 1 정도는 했지만 그래도 아 그게 참 쉽다면 쉽고 근데 또 사람이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잖아요. 실패도 겪어보고 하다 나니까 아 이게 마냥 쉬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본인 내가 마음가짐에 달렸다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무슨 일을 해도 잘해낼 것 같은 이윤길 씨가 고향 북한을 떠나 한국까지 오게 된 사연이 궁금했습니다.
한국에는 2007년 오셨지만 네. 고향을 떠난 거는 그보다 훨씬 전이라는 거죠?
아니죠. 1년.
1년? 네. 그러면은 중국에 가셨을 때는 그냥 중국을 방문하셨던 거예요?
아니죠. 프로코를 오래 해가지고요. 군에서 제대해서 대학교에다 책을 걸고 거의 대학교는 한 달에 뭐 30만 원씩 돈을 내고 브로커를 해서 해당 쪽에서 브로커 때 탈북 브로커 중국 보내고 한국 보내고
두만강을 넘나들며 사람들을 북한 땅 바깥으로 보내주는 도강꾼
아무래도 어느 길 어디로 가면 연기신의 손바닥이죠. 그다음에 삼합 변방부대 변방 어디 초소가 있고 어디를 넘어가야 그 길 통과할 수 있다. 어디 가면 차가 대기하고 있고 어디 노선에는 잠복 중국 경찰들이 쓸 수가 있고 이런 게 다 알고 있는 거죠.
두만강 건너 중국 땅은 눈 감고도 훤하다는 이윤길 씨. 고난의 행군 시절 먹을 것을 찾아 나서야 했던 굶주린 10대 모습이 도강꾼의 눈을 뜬 시작점이었습니다.
이미 98년도에 그냥 탈북했다가 이렇게 잡혀 나온 애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청진역전에서 제가 고향이 청진인데 청진역전에서 이렇게 도망치는 애를 한번 쫓아가서 잡은 거예요. 잡아가지고 나 중국에 고모가 있다. 한번 데려다 달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그 도망강까지 딱 넘어서 여기 차 나보고 형님 여기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여기 아는 집에 들어가서 먹을 거 가지고 나올게요. 길 뭐 돈 좀 하고 기다렸어요. 밭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중국에 넘어왔는데 도망강 넘어왔는데 데려다 주겠다는 애는 들어가서 안 나오고 나는 길에 안, 그 밭에 그냥 숨어 있고, 도로 갈까 생각하다가, 뭐, 한번 들었으면, 무라도 베야지 하고, 그냥 칼 뽑은 김에 간다고 그냥 중국 고모집을 찾아갔죠. 걸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남못지않게 공부를 했었다는 이윤길 씨. 도로에 걸린 표지판을 보고, 연길에 살던 친척집을 찾아갔었습니다.
주소는 머릿속에 외우고 있던 주소를 한 7년 전에 고모가 나와서 이렇게 북한에 나와서 이렇게 주소 주고 간 그 주소를 찾아서 그냥 가는데 아예 몰라 그냥 길도 모르고 거기다 다른 나라고 아예 뭐 한국이나 한국 사람들은 차라리 한국이었으면 자본주의도 좀 아니까 주소나 뭐 어디가 물어보고 오는 이런 여행 가이드 이런 여러 가지 알 텐데 아예 그런 상식은 전 모여가지고 그냥 지도 길, 그러니까 이정표를 보고 한자가 장백하고 연길, 활용 이렇게 써놨더라고. 연길까지 200km인가, 120km인가. 아, 저 걸어가면 되겠구나. 한 250리 정도 된다. 걸어가자. 이렇게 하고 그냥 길 따라 그냥 쭉 걸어.
깡마른 체구에 눈빛만 살아있던 16살 소년. 그렇게 북한 밖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경험한 뒤에 인민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아니죠. 그때는 그냥 일단은 98년도 한번 왔다 가서 군대로 바로 나갔어요.
아, 군대. 네,
군대 나가서 온 입당이 우선이니까 북한은 북한군에 입당하고 입대해서 한 5년 만에 입당하고 6년 만에 대학 추천받고 이렇게 쭉 빠져나오는 거 있습니다.
출신 성분은 그리 좋지 않았지만 국가 일을 하다가 돌아가신 부모님 덕에 이윤길 씨는 인민군 복무를 절반만 하고 노동당 입당해 대학까지 다니게 됐습니다.
교육한다기보다 그런 부대에서 또 이런 따로 민족 간부 후비 증명서라고 양성 증명서 같은 게 나옵니다. 얘는 나중에 제대하고 사회 나가도 나중에 간부로 써라 이런 식으로 도장이 각박혀 있는 근데 뭐 부모가 없으면 그런 권력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권력이든 재력이든 있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빠 엄마가 유공자라는 걸로만 해서는 올라가기 힘들더라. 내가 만약에 거기서 권력을 지려면 처갓집을 잘 만나야 되지. 그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 처갓집 백 뭐 돈이라든가 재력이 있으면 나는 성분이 좋기 때문에 빨리 올라설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런 처갓집이 있었죠.
사귀고 있었던 여성의 집안이 워낙 좋아서 특별한 일만 없었다면 북한 땅에서도 나름 남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윤길 씨. 하지만 어느 날 국군 포로의 탈북을 연결해 주다가 그만 들키고 말았습니다.
제가 또 나쁜 짓을 하다 나니까 그냥 좋은 짓만 해주면 모르겠네. 국가에다 돈 내고 돈벌이 한다고 학교에다 돈 내고 국군 포로를 넘기다가 한국 국군 포로를 넘겨주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어요. 그러니까 성분 좋았던 게 싸그리 그냥 없어진 거죠.
약혼을 며칠 앞둔 날이었습니다. 비법 월경죄만 해도 목숨이 위태위태한데 국군 포로의 탈북을 돕다가 적발된 이윤길 씨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반역자였습니다.
원래는 그게 국가정보공무원제 조국반역죄 돼가지고 총살 하게 됐는데 처갓집에서 살려주는 대신 헤어진다 이런 전제하에 살려준 거죠.
그래서 넘어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미련이 없다 나는. 그래서 나올 때 감옥에서 보위부 감옥에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같이 살게만 해준다면 북한에 이렇게 인분 딸구지라는 게 있습니다. 똥딸구지 똥딸구지 하는 그걸 내가 모는 한이 있더라도 같이 살기만 해준다면 북한 다시는 중국 쪽 뒤도 안 돌아보겠다고 했는데 끝내 못 살게 안 살게 하더라고요. 여러 쪽에서 다 북한까지 나서서 그래가지고 미련이 없다 간다 한국으로 그리고 바로 떠나버렸다.
살아서만 나간다면 미련 없이 북한 땅을 떠나겠다고 결심했던 이윤길 씨. 북한 밖 세상을 알고 난 뒤부터 숨어서 몰래 들었던 남조선 말씨의 라디오 방송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보를 얻어서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정보도 중요하지만 제가 중요한 게 항상 제가 북한에서도 미국 소리 방송이나 뭐 자유아시아 방송 이런 거 많이 들었었거든요. 밤에 주파수 고정해가지고 이게 뭐 들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자라나는 세대들이 뭐라고 해야 되지? 저희가 진화론을 믿는 편이거든요. 제가 신을 안 믿고 이제 진화론 믿는 게 원숭이가 사람 되듯이 진화는 사람은 그냥 진화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세대는 김일성을 그냥 믿고 살았고 아버지 세대는 김정일 또 마지못해 믿고 살았지만 우리 세대는 반항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 반항이 탈북. 지금 세대는 아마 더 큰 반항이 일어나지 않을까. 언젠가는 바뀔 것이다 북한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함경남도 청진의 고향인 탈북자 이윤길 씨 이야기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훈입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9시 30분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주말의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